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버릿 사람도 그 땅에 가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첫 이제 발을 내딛은 곳이 아프리카 케냐인데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한 지 20주년이 되어서 20주년 기념 큰 이제 덴도 집회를 이렇게 케냐 수도 나이로비 한 가운데 있는 야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에서 이제 큰 행사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행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 복되고 이제 뜻깊은 일들이 많았는데 처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쫓겨날 위기에 있었다고 했죠. 근데 박 목사님께서 이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왜 케냐의 목사들은 선교사를 바라고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쫓겨날 위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정되어 있던 집회도 다 취소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말 이 미골이는 미골이가 참 복을 받은 도시인데 이 미골이는 탄자니아와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아주 외곽지대입니다. 밤이 되면 사자가 나타나고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이제 외곽지역인데 조그만한 그런 마을입니다. 조그만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복음 전도자 한 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많은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또 거기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현지 목회자로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종이 이야기하신 대로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의 반대편에 섰던 그 키통가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하고 얼마나 이제 가까워져서 복음편에 이렇게 서서 계시는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할 때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키통가 목사 아내가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목사가 졸업식을 하니까 그 졸업식에 축하하러 이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제 케냐에 이렇게 가셨을 때 이 키통가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이 키통가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20년 전이 아니죠. 십몇 년 전에 정말 우리 성교회를 이제 반대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니 말이야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 따진 것이 아니라 개동가 목사님에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합시다 이 케냐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케냐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 목사님이 기통과 목사님이 박 목사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또 마음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섭섭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이 아니라 너무 고맙다면서 같이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또 마음을 다 연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케냐에 있는 우리 김우경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지금은 어떤 사이가 되냐면 형 동생 사이가 된 거예요. 형하고 동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키통과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보면은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케냐가 이제 기독교 나라니까 케냐에서 이번에 제일 이제 높은 이제 목사 안수식이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이 키통가 목사님이 이제 케냐에서 가장 높은 목사로 이제 안수식을 이렇게 받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이제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제 쭉 이제 서서 그 키통가 목사님 이제 안수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와 있고 기통을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이제 쭉 서서 이제 환영하는 인파 속에 우리 김우용 목사님이 있는 걸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는 이제 내 옆에 앉아라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는 행사를 하면은 일반 청중이 앉는 자리가 있고 일반석이 있고 그다음 VIP석이 있고 더 VIP들은 뒤쪽에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앉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케냐에 이렇게 야유 스타디움에 집회하는 모습 보니까 그 뒤에 앉아 있죠. 사람들이 그죠? 강사 뒤에 쭉 앉아 있잖아요. 비숍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빈들이 이제 거기 앉는 거예요. 좋지요?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까? 일단 졸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우리 김우경 목사님 이제 같이 올라 단상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못 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김우경 목사님하고 또 우리 같이 간 다른 한국 목사님들하고 쭉 가서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러고는 기통과 목사님이 말씀을 잠깐 이제 하시는 가운데 케냐 교회는 타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케냐 교회가 이제 정치하고 결탁되어 타락되는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 다 떠나십시오. 아니, 거기에 전직 부통령도 와 있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이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거기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케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윤종수 목사님은 잘 아니까 야, 저 티통가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가까워지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항상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늘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또 이 집회를 이제 방해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통과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 교회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교회가 함께 하라고 그러면서 막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고, 이런 이제 목회자들 그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 아예 우리도 그러면 목회자 이제 그 전국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가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의 특징이 이제, 우린 케냐에서 그냥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목회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처음에는 혹시 이렇게 하면 자기들 교인 뺏기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케냐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뚝 세우셨더라고요. 정말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케냐에서 가장 큰 그런 이제 선교회가 된 거예요. 야유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지요. 방송국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힘있게 이렇게 대전도 집회도 하지요. 케냐에서 지금까지 이제 병 고치는 집회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케냐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질린 거예요. 왜? 그게 가짜라는 걸.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는데 세족식을 한대요. 발 씻어주는. 그러면 막 그 물이 이제 탁 핏빛으로 변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들통이 났대요. 가짜라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 순진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병 고치고 막 이런데 이제 회의를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말씀 집회잖아요. 병 고치는 집회 아니고 말씀 집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함께 하면서 말씀의 맛을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건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게 20년 전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했던 말씀, 그때는 우리 교회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 등록증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 나타낸 말씀,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겠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봤을까요? 윤정수 목사님이 키통과 목사님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지나가는 목사 인사를 했대. 근데 잘 못 알아보더래요. 나중에 김종덕 선교사님하고 윤정수 목사님이 따로 인사를 드렸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케냐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하고 하니까 되게 미안해 하더래요. 왜요? 본인이 그때는 이제 함께 안 한다고 이제 선을 긋는 바람에 쫓겨날 뻔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케냐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152강 방송 설교 강연을 다 마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책 한 권 다 띄면은 책글이라는 거 압니까?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목사님이 내가 한 턱 낸다 하면서 이제 뭐 밥은 똑같은 밥입니다. 강남에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오늘 왜 한 턱 내시지 하니까, 아 이제 방송 설교 다 마쳤다는 거예요. 152회 방송을 이제 3년치 방송을 이제 다 마치셨는데, 정말 이 152회라는 방송 이거 찍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안 찍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찍어보면 이제 압니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야 그냥 종을 한국에 이렇게 머물러 두게 한 것이 아니라 늘 바쁘게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고 수양회 때도 한 차밖에 수양회 참석을 못 하시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머물러 두게 이래 하시면서 방송 설교 152강을 다 찍을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러시아 땅 어떻게 그 넓은 땅에 복음을 다 전하겠습니까? 근데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걸 생각할 때 또 참 소망스럽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복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었죠. 미국에 하나님이 잠자는 미국을 깨우셨다고 칸타타를 통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또 러시아에 또 복음이 들어가는 부분들. 근데 이번 주에 또 피지하고 솔로몬 제도에 또 이제 집회를 하러 박희진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니 어떻게 캠프 그쪽에 어떻게 캠프 어떻게 하게 되냐 물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그 의료 봉사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 의료진들이 이제 의료 봉사회가 있는데 이 의료 봉사회가 이제 그 봉사에 이제 모금된 돈을 갖고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돈을 아직 다 못 쓰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 나가서 이제 의료 봉사 활동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광주에 이제 전우준 박사님이 이제 그 일들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원래 어디 가서 또 의료 활동을 할까 하다가 아 그러면 이제 피지로 이렇게 가자. 그리고 이제 그 피지에 이제 있는 선교사님이 광주 출신인데 광주 장년 형제들이 그럼 우리 전도 여행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의료 봉사 팀하고 전도 여행 팀하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지에 캠프가 마련되면서 그럼 이왕 피지까지 오는데 솔로몬 제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광주 장년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전도여행 가자 해가지고 이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선교회에서 1년 연중 계획을 다 짭니다. 캠프 계획을 다 짭니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연중 계획과 별도로 그 땅에 캠프를 허락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보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땅끝은 이 섬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수많은 섬들 우리가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섬들이 많고 섬나라들이 많은데 인구도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보다도 적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나라들 그 땅끝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복음 전도자들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들어서 이렇게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구나.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광주의 박희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지만은 아, 이 그걸 어떻게 집회가 그곳에 캠프를 하게 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되는지 쭉 들으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정말 형제 자매를 들어서로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어 쓰시구나. 아까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우리 선교회 사역자들이 변하고 사모님들도 변하고 이제 형제 자매들만 변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그 간증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간증을 하시던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는지 우리 선교회 보면 5020 클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50살 이상이고 선교에 20년 이상 된 분들을 5020 클럽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번 서울 댄스 집회 때 생겨난 말이에요. 이분들이 선교회 안에 좀 뒤처져 있는 분들 다 선교회 이제 앞에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교제를 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오고 다들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정말 힘있는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에 머물러 있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되면서 육을 용납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경계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걸 안내하냐면 도의 경계나 시의 경계를 딱 넘어가면은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냥 우리는 운전을 쭉 해가지만은 뭐 이제 경기도에 뭐 진입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경계점을 넘어가는 그 시점.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그 경계점이 있습니다. 시의 경계점, 도의 경계점이 있는데, 신앙에도 어떤 경계점이 있어요. 신앙에서 이제 어떤 경계점이, 경계점이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기 전과 넘어가고 난 이후에 삶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경계점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경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에서 내가 부담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사는 그 시점이 있고,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가서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고 핍박도 넘는 요 경계를 넘어선 사람의 삶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씨가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애 가장 어려웠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고령교 사건이라고 이제 회고를 하면서 자기 생애 제일 사업을 하면 제일 어려웠던 시점이랍니다. 이 고령에 가면은 대구와 이제 고령 사이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그 이제 대구와 고령을 잇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그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다리 건설을 하다가 홍수가 나서 기초공사라는 게 다 뜯어내가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고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받은 수주기 때문에 남는 게 없더라도 다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다시 또 공사를 시작해서 또 홍수 와서 또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제는 나라로부터 받은 돈은 다 써버렸고, 이제 다리를 만들려면은 자기 사재를 틀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부도 내고 도망가세요 라고 하더래요. 근데 정주영 씨가 정말 어렵고 어렵게 그 다리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지금까지 벌었던 재산을 다 털어넣습니다. 공사가 마치고 집에 이제 올라오니까 가족들이 판자촌에 살고 있더래요. 집이고 뭐고 다 팔고 그동안 벌어놨던 걸 다 판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판자촌에 살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딱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좀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때만큼은 그래도 어렵지 않다. 그게 이제 정수영 씨 마음에 딱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공통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얼라이브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비행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을 하면서 살아남은 1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72일 동안 극한의 이제 조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구조를 기다리면서 비행기 안에 있는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초콜릿 한 조각과 와인 병뚜껑에 한 잔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구조를, 수색을 포기한다는 방송이 들립니다. 왜? 자기들은 살아있는데 뭐라고 방송이 나오냐면은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 조건 속에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색을 포기한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는데 자력으로 자기들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남습니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안토니오라는 한 분이 우리 캠프에 와서, 하와이에서 대학생들 글로벌 캠프에 와서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살아남았던 그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보면은. 그 이분의 강연이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박 목사님이 한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극한의 이제 상황 속에서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남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넘고 나서 사회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떠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분 역시 정주영 씨가 터득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넘고 나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왜? 인육을 먹으면서 죽은 시체에 그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왜 그게 영하의 온도니까 이게 막 냉동 상태에 이제 시신이 있는데 그 인육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해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겠냐는 거예요.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땠냐 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존한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예, 우리 살아남은 모두가 사회 요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이분들의 삶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요직이 올라가 있다는데 어떤 요직이 올라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의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송국 MC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는 거예요. 야, 이들이 럭비 선수들이었습니다. 럭비 팀이었는데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이제 가서 경기를 하러 가는 대학 럭비 팀 선수들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 선수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가 되고 어떻게 정치인이 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부담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 저리 이전에 있는 내 모습하고 똑같을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진다고요? 판단되어진다고요? 아니요,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 모습하고 저리 똑같을까? 어떤 정말 복제판 같은 거예요.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 마음에 있는 세계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어쩌든지 간에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경계를 한번 옮겨준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주영 씨에게는 고령교 사건이겠지만은 저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사역을 할 때 이옥래 형제라는 형제 사건입니다. 제가 사역을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5살에 사역을 했으니까 뭐 뭘 알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청년 형제들보다 나이죠. 적은 나이죠. 요즘은 청년 형제 자매들도 보면 다 시집장가를 늦게 가라. 저는 빨리 가라고 하는데 왜 제가 빨리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는 뭐 25만 돼도 장가 가려면 얼른 이제 주선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자매들을 보면 30 넘었는데도 아직 멀었다 하면 천천히 간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60 돼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를 그때 사역 나가서 이제 그냥 이렇게 오기오 복음 전하고 있는데 교인이 처음에 가니까 교인이 4명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4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그나마 그래도 교회 주축이 돼가 있는 형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창인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장만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래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영주라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대구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다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여고에 이제 자매들이 몇 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이 이제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또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대도시로 나가고 싶죠. 자꾸 이제 대도시로 이제 가고 싶어 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구원했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뒷받침하고 살면 복음의 진보가 오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장 잡고 살기를 바라고 교회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물론 도시를 떠난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 직장에 있으라 했고 이 형제는 자기 보기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 옮겨간 직장에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이 형제가 이제 옮겨간 직장이 뭐였냐면은 신문사 총무였습니다. 신문사 총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수금하는 거 알죠? 그 일에 옮겨가서 일주일 만에 딱 사고가 났는데 영주에서 풍기로 가는데 보면은 큰 이제 비상활주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인근에 전투 비행단이 있으면 전시에 그 활주로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떨어진 인근 지역에 비상활주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나중에 되면은 이제 비상활주로로 사용을 합니다. 전시가 되면은. 그래서 넓은 이제 도로가 있는 거예요. 비상활주로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비상활주로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무한 질주를 해 다닙니다. 길이 넓으니까 아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위험한 지역이고 사고가 잘 난다는 걸 알아요. 이 형제가. 자기가 그 이제 지역 출신이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디로 갔냐. 맨 가차선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날 비가 좀 부슬부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가차선으로가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고개를 좀 숙이고 갔겠죠. 오토바이 이제 안전 헬멧을 써야 되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헬멧을 교통경찰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쓰는 헬멧, 공사장 헬멧이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쓰고 있으면 안 잡히니까 그거는 이제 사고 시에 이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건데 그걸 쓰고 이제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데 차하고 들어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부딪혀요. 맨 위험해서 맨 가차선으로 갔는데 그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버스가 쓰고 사람이 그걸 미처 못 본 거예요. 그쪽은 차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는 두 사람을 치여가지고 그럼 자기는 붕 날아서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먼저 떨어진 거예요. 쓰고 있던 그 헬멧은 벗겨서 나가버리고 뇌를 다쳤는데 뇌가 깨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영주에는 뇌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긴급 이제 안동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연락을 받고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교회 행정님 한 분하고 가보니까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고 급히 지금 뇌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내는 그때 당시 이제 만삭이었습니다. 그 보호자 이제 서명을 해야 돼요. 수술 그 서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떨리고 해서 그걸 못 쓸 정도로 제가 이제 대신 써주고 급히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뇌를 다치게 되면은요 이 뇌는 얼마나 빨리 수술을 다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수술하느냐가 관건이랍니다. 한 시간 안에 수술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영주에서 뭐 안동으로 가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겠죠. 또 보호자가 또 그까지 가는데 또 뭐 보호자를 찾는데 시간 걸리고 또 그까지 가는데 또 시간 걸리고 여러 시간이 지체한 거예요. 수술실에 이제 들여보내놓고 너무 이제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너무 답답해서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성경을 펴봐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뭐 제가 성경을 그때 이제 수술실 앞에서 앉아서 뭐 어디 성경을 읽어야 될 때 그게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펴서 그냥 읽습니다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은 말씀이 그게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의 의미를 난 하주에 설명하기를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형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의 목숨을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수술실 앞에 그 아내하고 그 우리 교회 형제 한 명하고 신문사 직원하고 세 명 앉아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주시네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여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형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하네요.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깨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참 감사한 건 그 다음날 깨어난 거예요. 이 내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이 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은 안 돌아왔지만은 형제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이 형제보다 뇌를 적게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뇌 적게 다쳤고 먼저 퇴원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지금도 이제 살아 있습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형제를 이제 살리셨는데 저는 그때 그 형제가 사고가 딱 났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첩첩산중. 이게 그때 상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면은 첩첩산중인 거예요. 왜? 형제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뇌를 다쳤지요. 그 다음에 차하고 부딪힌 거에 사람을 치였다고 했죠. 그 두 사람이 다친 거예요. 골반에 금이 가고, 그러면 이 형제는 무면허였습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합의를 보상을 해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병원비도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올 텐데, 그 당시에 80년대 이제 중반에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도 없지요. 그 다음에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저도 어린 나이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게 너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왜 제가 고령교 사건을 이야기하고 얼라이브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때 그런 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내가 만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영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하나 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로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번씩 강대상에서 제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조리사에다가 영양사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결혼을 하면 밥은 잘 얻어먹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맨날 해주는 게 계란국 끓여주고 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막 어느 날 제 아내가 설교 마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앞으로 좀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왜, 사실이었지 않냐고 하니까, 여보, 그때 우리가 가난했었어.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내 마음에 어려웠다는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서야 이제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랬지. 우리가 영주에 있을 때 참 어려웠었지. 정말 가난했었지. 근데 그 어려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그때 우리가 가난했었구나. 일부러 막 기억을 떠올려야 그 가난했다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어려웠다는 것이나 가난했다는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런 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나머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와서 하나 보면, 맞아,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봉화를 지나서 춘향이라는 곳에 가서 구원받은 부친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가려면은 버스로 이제 가서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1시간 걸어 들어가야 돼. 그 마을은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걸어서 가면서 전도하러 그렇게 다녔던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초겨울이었는데, 살얼음이 살짝을 초겨울이었는데 1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형제하고 신방을 가면서 형제가 오토바이가 있어서 차를 타고 1시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거냐, 아예 그냥 오토바이 타고 둘이 가자 해가지고 못 모르고 타고 가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왜 오토바이,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추워가 가다가 중간에 써가지고 이 막 바람이 맞는 무릎팍하고 이런데 얼마나 싫었는지 막 비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다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주면서 그 큰 어려움들은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서 내 마음의 경계점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내 인생의 어떤 경계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상징적으로 이 산은 어려움과 고난과 부담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들은 평지는 부담 없고 어려움 없고 안일한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늘 평지를 향했습니다. 부담 없는 곳,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그 길을 늘 택했는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율례? 산을 향할 수 있는, 부담을 향할 수 있는, 어려움을 향할 수 있는 이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도움이 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을 찾아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119편 71절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한 것이 손해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유익이라고 했죠? 무슨 유익이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슨 유익이 와요? 예,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제 마음에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어떤 율례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내가 어떤 어려움 형편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도움이 오는데, 내가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는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부담을 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칸타타를 준비하는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지난해 했던 그 경험 안에서 부담 안 넘고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부담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도 보이시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늘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만큼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부담을 넘고 새로 넘으면 또 새로운 역사가, 더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지, 내가 작년에 했던 대로 하면 작년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태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되게 합니다. 또다시 부담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려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주의 율례는 부담을 넘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기본적인 율례만이 아니라 이제 시편 121편처럼 스스로 산을 향하여 눈을 향할 수 있는, 눈을 들 수 있는 이 삶,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못 봅니다. 새로운 것이 안 보여요. 새로운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재치 그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은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계를 준비해놨는데도 그걸 맛보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자, 시편 121편에서의 믿음의 사람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난 믿음 없는 노아의 삶의 방향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데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러분 롯이 어디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단 들을 택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예,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롯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시편의 믿음의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산을 향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요단들을 향하는 거예요. 왜 요단들을 향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 땅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자, 그래서 그 길을 택해 가서 성공했지요. 롯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왜 롯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됐느냐? 그건 롯이 요단들을 향하는 부담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롯의 삶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덜을 향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상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때문에 망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들만 60만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백만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망했다 이제 형제자매들 다 떠나가고 망했다 싶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리는 그들을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핍박을 줬고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위해서 그들의 틀을 깨고 그들의 기준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쳐서 여러분 다 망해가지고 저기 이제 피지 옆에 솔로몬 제도나 이런 섬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 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가지. 다 망하고 이제 길도 없고 없는데 복음 전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저 우리 젊은 형제들 직장 다닌다고 다니고 뭐 또 사업한다고 하고 잘 되니 안 되니 좀 많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길이 제일 좋은데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젊은 사람이는 아직 60이 덜 된 사람을 뜻합니다. 보면은 나는 아직은 나는 이 정도 나이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성경학교에 가서 훈련 받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분도 저렇게 복음 위에 살려고 저래 훈련을 받으시구나. 그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성경학교 갔다가 이제 잘려가지고 여기 앉아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차피 나도 가면 직장 잡아 잘려가 여기 오느니 처음부터 직장 다니 낫겠다 이런 게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야 우리 교회는 누가 성경학교 복음의 일꾼들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이 많아요. 보면은 누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망해서 가지 말고 잘 돼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도 참 복된 겁니다. 보면은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은 복음을 위해 뒷받침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많은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롯이 요단들을 택했고 정말 자기에게 좋은 조건이라서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데 성경은 보기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좋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거 사는 건 부담스럽고 난 이대로가 좋아. 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고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경계선상에서 이 경계점을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절대로 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 넘어가지 마라. 넘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은 못 모르고 이제 마사이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목회자 모임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4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가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몇 시간 걸리냐고 물어보면 그게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시간 걸린다고 가보면 2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린다고 해가 제가 넉넉 잡고 10시에 이제 모임을 가지면 이제 6시에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여유있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4시에 출발을 해 갔어요. 가다가 아무리 가도 그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물어보니까 또 2시간 남았대요. 2시간 가서 물어보니까 또 2시간 남았대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보면은 아프리카 가서 길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됩니다. 길 물어보면은 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왜? 엉터리로 가르쳐. 이래 가서 이래가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가면 엉터리로 갑니다. 세 사람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판단을 가야지.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줘요. 시간 개념은 없어가지고 4시간 걸린다고 갔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이. 또 가서 물어보면 또 2시간 남았다. 또 가서 보면 또 2시간 남았다 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왕 늦은 거 음료수라도 한 잔 먹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쉬운 이제 그 가게가 있길래 음료수를 한 잔 먹는데 마사이 아저씨가 자동차 밑을 가르치면서 저 뭐가 샌대요, 떨어진대요. 뭐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고 보니까 엔진 오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워낙 길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은 급하고 달리다 보니까 밑에 하부가 이제 돌에 닿아가지고 엔진 오일이 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시골에 그걸 수리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 이거 그러면은 엔진 오일을 보충할 때가 있느냐. 그래, 엔진 오일을 세면 보충을 하면 그래도 이제 계속 넣으면서 흐르면서 가면 돼요. 보충할 때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거기서 이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는데 보통 주유소에 엔진 오일을 팔긴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시골이니까. 없으면 끝장나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 내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모임 약속을 해놨으니까 사역자를, 현지 사역자를 가라고 거기서 지나가는 차 잡아타고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우리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못 가서 돌아갔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이제 현지 사역자를 보내고 우리는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돌아오다가 중간에 섣버리면은 거기가 이제 국립공원 지대를 지내와야 되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사자가 나타나는 국립공원 지대에 차 안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견인하러 누가 연락하면 견인차가 빨리 오냐? 그것도 이제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끊어지면 끝나면 핸드폰 배터리가 끝나면 이거는 뭐 오도 가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달려오는데 엔진 오일이 새는 속도가 있잖아요. 똑똑 떨어지는데 빨리 달릴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쫙 달려가지고 오늘 다행히 왜냐면 중간에 이제 엔진 오일이 이제 다 새버리면 엔진 누르부터 버리면 이건 이제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하여튼 막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와가지고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다행히 주유소가 있어서 이제 엔진 오일을 보충했는데 거의 이제 위험한 그런 직전까지 가서 이제 엔진 오일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임시로 이제 거기를 이제 임시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그 마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다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대중교통 수단은 트럭을 개조한 버스이기 때문에 그런 험한 길을 그냥 막 달려도 괜찮아요 보면은.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에서 현지인들은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외국인들은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케냐에서 케냐로 가는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 우리 여권 안 가져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을은 경계가 없대요. 그 지점을 딱 넘어가면 이게 케냐다 탄자니아 이 국경지대에 나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케냐 탄자니아를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마을에 가기 전에 미리 길목에서 검문소에서 국경과 비슷하게 이제 그걸 이제 그쳐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잡혀가지고, 버스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없으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다 내리고 버스는 가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있는데, 마침 현지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증 써줄 테니까 이분들을 통과시켜 주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마을을 통과해 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탄자니아의 킬로만자로 산 밑입니다, 보면은. 그 마을은 국경이 분명히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마을에는 경계가 없어요. 마사이들 마을이라서 이 옆쪽이 뭐 이제 탄자니아고 케냐고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믿음의 경계를 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야 내가 부담 없이 부담을 피하고 살아오는 이런 삶의 시점에서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산을 한번 향해보자, 부담을 향해보자, 어려움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그래 내가 산을 향해보자고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과 산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고 덜을 향해서 있는 마음과의 그 삶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만 이렇게 바꿔놔도, 여러분의 시선만 바꿔놔도 여러분 인생은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이런 경계점을 하나님 주셔서 로처럼 요단들을 향하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고 나는 그 어려움이 싫어서 부담이 싫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줍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늘 불평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경계점을 하나님이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이 부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 요단들을 향하는 마음을 끝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저리로 향하면 롯처럼 망한다. 내가 부담 없는 길, 그래서 사람들은 부담 없는 길을 택하려고 부담스러운 길을 가려고 보니까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담 없는 길을 가려고 보니까 불의를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담 없는 쪽에 마음이 향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불의라는 걸 알면서, 불편한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덜을 향하고 있으면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요단 덜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내가 어둡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길을 향해서 가려고 보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우선은 요단들을 택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이 멸하는 길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처럼 그 길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망할 것처럼 보여도 부담을 향해서 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잘되게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선 잘될 것 같으니까, 로처럼 우선 잘될 것 같으니까 요단들을 택해 가는 거예요. 잘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멸하는 길이고 그 길은 망케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네가 부담 없는 길을 택했을 때, 네가 정말 요단들을 향했을 때 그 길은 내가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담스러운 길,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택해 가면은 하나님이 복주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는 도움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로처럼 요단들을 행하면 그건 여호와께서 멸하는 그 길을 택하는 거고, 산을 향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도움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쉬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을 넘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길을 놓고 여러분이 부담 없는 길을 택하려고 할 때, 고난이 없는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이 멸하는 길이, 그 길은 여호와께서 멸하려고 작정되어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야, 이래 좋은 걸 왜 내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거, 이런 요단들이 있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이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롯이 하는 목축하는 일이 실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일이 닥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에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재앙이 오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호와의 복이 오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게 요단들을 택하느냐 아니면 산을 향하느냐 여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잘 되니까 우선 유익이 오니까 요단들을 택해 가는 거예요. 우선 유익이 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호와께서 멸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도움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걸 믿지 마십시오.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무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무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요단들을 택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보십시오. 반드시 여호와의 멸하심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나는데 이런 망하는데,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선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일요일날 가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명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은 그 한 형제가 잘 되는 것처럼 그 길을 택했는데 결국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 우리를 많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준다면 그 어려움 이후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그런 고난이 아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케냐에 단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그것도 제일 기초 공사를 할 때 왔던 자매들, 선교자매들이 제일 그때 고생을 했습니다. 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가지고 흙을 파내고 기초를 파내야 될 걸 사람 손으로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그걸 밖에서 이제 그 흙을 담아가지고 그 흙도 그냥 흙도 막 진흙이고 막 이런 건데 좋은 흙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인력으로 버리는 거죠. 그냥 땅이 넓어서 다행히 넓은 밭에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고랑에다 메꾸고 흙을 다 그걸 퍼내는데 자매들이 이를 밖에서 흙을 담아놔서 더우니까 이제 땀이 나면은 이제 손으로 이제 얼굴을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흙이 묻고 이래 묻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여대생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다닐 얼굴에 진흙으로 팩을 한 것도 아니고 흙으로 이제 얼굴이 이렇게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제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진을 꼭 간직해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닥치면 이 사진을 한번 봐라고 했어요. 왜?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망해도 이만큼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다. 안 그렇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망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노가다 현장에 가서 흙 나르고 흙손으로 얼굴 닦고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꼭 간직해서 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이 사진을 보면 그래 이보다는 안 어렵지 이보다는 덜 고생스럽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사진을 꼭 간직하라 했는데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줘서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디 의논할 길도 없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불평스러웠지만은 그게 내 사역에 내가 영주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내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넘고 나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여러 장의 사진을 줬습니다. 천안에 가서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일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 이후에 뭐 서울제일교회 갔을 때나 아프리카에 갔을 때나 내 인생에 여러 장의 사진을 줘서 그 사진을 보면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닥쳐도,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 마음에서 아이고 안되겠다 어렵다 힘들겠다 하고 덜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사진을 주고 싶습니다. 마음 안에 지울 수 없는 고난을 넘고 어려움을 넘으면서 그래 이 고난당하는 게 내게 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고 이런 믿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어지면서 야 내가 이런 믿음의 세계를 배우거나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부담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내가 이제 넘을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의 날개가 있어서 새의 날개로 산을 넘고 넘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부담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 마음을 합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야 이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우리가 참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대적이 와도 그 어려움을 다 넘으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